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내든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마음이 있어서 기대합니다. 저희는 못합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말씀과 주님의 통치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 한 주 살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충만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2005년에 저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을 했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사도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보내시죠. 그냥 감사하라 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데는 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에는 be thankful 하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점점 돼 가라. 한꺼번에 탁 클릭하듯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나 어떤 존재로 점점 되어가고 있지요. 인간은 기성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언젠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을 기성품으로 대량 생산하는 날이 혹시 올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하는 짓을 보면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간을 내실 때에는 부정모혈을 통해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보편적으로는 한 사람, 한 아이 아니면 투인도 나오지요. 그래서 길러지게 했습니다. 그냥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자로 이렇게 길러가게 하셨습니다. 짐승처럼 한 번에 여럿을 낳아서 기르지 않고 그렇게 기르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크리스찬들은 감사하는 자로 성장하는 자다. 그냥 키만 자라고 교회 연륜만 쌓이고 성경 지식만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생물이 성장하면서 그 모습과 개성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듯이 성도들도 성장할수록 더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보편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노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많이 살았다는 거죠. 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늙어갈수록 까다로워지고요. 우리 또 이 원고 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참 큰일 났네.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왜 이렇게 애 같아? 제가 그래요. 그 대답에 야 이놈아 늙어가면 애 든다 소리 못 들었어? 근데 그래도 우리 하진이보다는 좀 나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애도 돼가고 그리합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늙어가면 그런다는 거야. 세속적으로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늘 주제하면 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아멘 하세요. 이런 때는 여러분 마음에 다지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 바울사도는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세 번씩이나 말씀을 매절마다 합니다.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고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고 17절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본문 15절에 그랬죠. 자꾸 읽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뭐 물질로 또는 언어로 행동으로 하기 전에 마음 상태를 언급하셔요. 이게 참 귀중하지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라. 입으로 말하거나 온몸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도록 마음을 바른 것으로 채우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마음에는 그것이 아닌데 마음과 입술이 달라지는 때도 있지요. 어때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습니까? 마음에는 그 말이 아닌데 입술에는 다른 말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이전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채워져라 그리하고 행위만 꾸미는 입술만 단장하는 세대를 하나님께서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그랬죠. 에스겔 선지자 때 그랬죠. 그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이들을 꾸짖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그됨은 그 마음이 무엇을 그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내 마음을 내 뜻대로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그들의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원하는 바를 잡아서 다스린다고 밝혀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여서 무엇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가 원하는 그 마음의 뜻과 그 마음의 원하는 바 육신의 정욕을 뒤에서 다스립니다. 이게 참 영적인 교활한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 되지만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욕심이 나는데 그 욕심이 내가 욕심낸다 내가 저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들이 그걸 다스린다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숨어서하기 때문에 이걸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죠. 귀신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성경적 언어를 빌리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전혀 건전하게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마음과 그들의 욕심을 조금 고급스러운 마귀 사탄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장하며 믿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주의 인도를 받아서 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사단이 다스리도록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다스리는 자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GM차를 도둑놈이 몰고 가면 도둑질하는 데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몰고 오면 교회에 옵니다. 오늘 이렇게 다른 것이죠. 너무 뭐 어처구니없는 비극 같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마음을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이 그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냥 감사,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해서 자의로 하지 말고, 자기 결단으로 하지 말고, 자기 마음으로도 하지 말고, 이런 일을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 너의 평강, 너 그리스도의 평강이야. 제가 또 급한가 봐요. 막 바뀌어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게 기본이 되어져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내가 받는 감사, 내가 드리는 감사를 받고 너를 받는다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이 평강으로 충만하고, 조금 큰 우리 교회가 평강으로 충만하고,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가 평강으로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믿어서 천국에나 가겠다는 그런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놀라운 믿음을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합니까?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져도 꽉 닫아놓으면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지요. 첫째,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죠. 이사야 9장 6절에도 평강의 왕이라 하셨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는 평강의 주라 하셨습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 괜스레 싸움을 거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천군들의 선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평강을 위하여 싸워서 승리하시지요. 그러기에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우리의 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걸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그 평강의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순종해야죠.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죠. 동전의 양면 같고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그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프로블럼 메이커라든지 그 사람들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없지요. 평강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라 말씀은 오직 평강만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만스러운 일도 있고, 불평거리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좀 화가 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중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장권을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자동차를 이야기하면 핸들을 거기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건 날마다 싸우는 조그맣든지 크든지 간에 하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분별력입니다. 내 마음을 지금 무엇이 주장하고 있느냐 하는 걸 분별해야 되지면 일단 50%는 이긴 것이죠. 사단은 여러분의 심령에 불평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고 원망하고 시비를 벌릴 만한 근거가 넘친다고 속삭일지라도, 그 달콤하게 들리며 내 감정에 편하고 가깝게 들리는 사단의 꾀임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작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승리를 쌓아가야만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말로 번역되어지는 평강, 평화, 화평한 일, 화평이라고 하는 말들은 같은 말로에 속합니다만 편안은 아닙니다. 편안하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지카우치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영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평강이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아는 자의 심령에 누리는 안식과 만족의 상태라고 윌리엄 핸드릭스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평안을 심령의 안식, 쉼과 만족의 상태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면 이 평안에 대해서도 제가 언제 한번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이 쉼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환경과 어떤 면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기억하실 겁니다. 환경은 뭡니까? 사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언제 물어올지 모릅니다. 만일에 다니엘이 거기서 평강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움직일 겁니다. 어디 구석이 없는가 찾을 겁니다. 그래서 물립니다. 예, 사자는 쫓아가는 것, 움직이는 것 잡거든요.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고 그 평강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사자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이런 유의 평강입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평화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화평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냥 원수였어요, 원수.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삽니다. 이런 심령의 소유자는 정말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나 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원수 되어졌던 내가 값없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하는 건 이걸 깨닫고 나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고 등지고 살았던 자가 죄 용서받고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데도 지옥이 두렵지가 않아. 아멘입니까? 지옥이 두렵지가 않아. 지옥이.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게 두렵지 않아요. 환경과 형편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엄습해 올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요. 여기서 나와야 되지요. 이웃과 평안으로 열매를 맺지요. 우리 본문도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15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여기 불러 모으신 것은 이 평강을 누리고 나누어서 더 큰 평강을 펼쳐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불평거리를 만들고 그러라고 불러모은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의 평강이나 하나님과의 평강은 나 혼자 있을 때에는 더 잘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죠. 나 혼자 있으면 바드링 하는 사람도 없고 걸릴 사람도 없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로 사이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야 됩니다. 그죠? 만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적어도 주일에 한 번씩은 모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주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대답하세요. 우리는 매번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주제가 맨 뭐하라고 모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들을 주장하게 하라. 그걸 보여주려고 모이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면 거기는 평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교회관입니다. 내 생각대로 모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신학을 펴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모임을 보이기 위하여 증시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면 모일 때 그 평강 때문에 장로님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서로 다른 놈들이 모였어요. 서로 다른 것들이 모였어요. 취향도 다른데 그런데 그리스도 평강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셔야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면 생각이 바뀌게 되지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없는데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생활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 16절이 그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습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언어나 그 사상은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하면 잘 아는 소리라고 쉽게 넘겨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정말 이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계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알아야 교양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미국에는 땡큐 많이 하지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교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밝히 깨달아야 성도의 길을 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잠시 어떻게 한번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테크닉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진정 거듭난 성도로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풍성이 거해야 한다. 제가 잠시 강단 이렇게 맡아 있지만 정말 제가 맡아 있는 동안에 이 강단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기를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 제가 그래서 가능한 대로 요하를 안 들어요. 가능한 대로. 그래서 정말 어떤 교회 갔더니요. 아, 겁이 나더라고요. Sir, we want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딱 써놨더라고요. 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허튼 소리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해야 합니다. 동물원에는 동물들이 거하죠. 사람이 사는 집에는 사람이 거하듯이 성도의 심령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이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감사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여야죠. 말씀이 역사하면 네 가지가 일어난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피차 가르치는 역사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차 가르친다고 할 때에 성경을 들고 교실에 앉아서 하나는 선생이 되고 나머지는 학생이 되어서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으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는 선생이고 나머지는 학생이다 아니하고 어떻게 가르치라? 피차 가르치라 그리합니다. 피차.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자신들의 아이디어나 자신들의 감정이나 교양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에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살피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전에도 성경 공부하대요, 장로님? 그리고 주일 예배 끝, 내가 점심을 그 일에 조금 제가 마음에 두어요. 아, 예배를 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점심 먹고 또 1시 성경 공부 해야 되겠구나. 또 그거 방해하면 안 되지. 아침에도 성경 공부, 강단에서도 성경 공부, 또 점심 먹고도 성경 공부. 아, 멋있는 교회야. 멋있는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뭘 하기를 원하는 줄 압니까? 일주일 내내 허리가 부러질 만큼 이런 데 와서 좀 쉬고 갑시다. 그런데 육신이 쉬는 건 저녁에 쉬는 것으로 충분해요. 난 그렇다고 믿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기에서는 여러분 영혼이 쉬고 힘을 얻는 곳이어야 해요. 나는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로 배운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생 조금 더 알아서 가르쳐. 조금 더 알아서. 목사가 뭘 얼마나 압니까? 이 안다는 이야기하면 저는 어떤 목사가 마음에 탁 걸려요. 나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다 하더라고요. 그걸 들을 때 머리가 쭈뼛하더라고요. 목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그냥 많이 했다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제자 훈련을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저는 제자 훈련 준비해가지고 가르치면서도 성도들이 하는 말에 내가 배우면 저는 받아 적습니다. 거기에 배워요 저도. 이런 겸손이 우리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교회. 가르치는 자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서로를 통해서 배우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또 서로 권면하는 역사가 있어서 가능하다 그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면하고 상담하는 자는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생명을 나누는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권면이 되어집니다. 행동 하나 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고 그것이 일종의 권면이 돼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서로에게 권면이 되어져요. 그럴 때 아하, 내가 저 사람보다 자 여기 이제 태도가 참 중요한데 나는 너보다 더 잘한다. 교만한 마음 가지면 결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보다 좀더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너는 권면하는 자이고 너를 바로 세우는 자이지 나는 늘 바로 세우겠다 하는 사람이는 결코 심령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나는 뭘 잘 보이는 자야 나는 뭘 잘하는 자이다 하다 조금만 삐뚤어지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나도 권면하는 자요 권면을 받는 자요 나도 가르치는 자요 나도 배움을 받는 자라는 마음이 와지면은 가고 싶어요. 배울 것이 뭔가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지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힘써 드리게 되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습니다. 저도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음악을 위한 찬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은 자연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풍성히 거하면은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찬양이 나와요. 콧노래가 나와요. 혼자서 휘파람도 불어요. 교회에서 복음송이나 찬송이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모르는 찬송은 좀 불편하지요. 그런데 가사, 이 음악을 제가 잘 몰라요. 참 잘 몰라요. 어떤 분은 음악을 공부한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홍 목사님 음악을 공부를 하셨는데 음악이 사람이 어떤 감성을 자극한대요. 그래서 그 음악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찬양을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기 때문에 금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금연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성도 지으셨습니다. 음악의 열두 음계를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내용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음악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감성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릴 수 있게 한다면 하나님 쓰시는 도구입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음악으로도 살아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를 맡은 우리 홍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요. 감사 더 할 수 있게 되지요. 우리는 음악을 이야기할 때, 제가 병원에 우리 사모님 한번 뵈러 갔을 때 찬송을 하신 데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보통이 아니시다. 나중에 들으니까 음악을 전공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또 우리 수혜가 찬양하는데, 또 이게 하나 들어가면 또 달라, 찬양대가. 그 할머니, 그 손녀구나. 제 공예 앞에서 문자 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 들어가면 안 돼, 그 사람은. 제가 아는 한 분,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더니 찬양하려는데 꼭 반박자가 늦어. 꼭 기가 막히게 반박자가 늦어. 그런데 이분이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변호사면 배우꾼 배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찬양을 하면 막 그냥 그렇게 좋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부럽더라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평강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평강을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 일부러 박자를 안 맞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빼고 싶은 대로 빼는 거야. 나 혼자 할 때는.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찬양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저는 사모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17절에 그랬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했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아, 참 이거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말도 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의무일 뿐만 아니라 권입니다. 저는 이런 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설교 힘들어요, 여러분. 참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설교를 저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즐겨합니다. 힘들지만.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라. 성도들 교회 밖에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는데, 저 집사님도 계시는데 변호할 때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라 그러지 않지요. 그러지 않는다고. 그런데 변호사도 아니고 달변가도 아닌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라 할 특권을 주셨어요. 의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죠? 어?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그분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분으로부터. 아멘. 놀랍잖아요. 저는 참 놀라워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인간적인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속화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 때나 찬송할 때만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일을 하거나 특별히 회의를 할 때에는 예수님이 없어 보여요. 저도 노회를 참석합니다마는 노회 때 보면 그럽니다. 교회에서는 다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노회 강단에 떡 노회할 때는 목사님들이 그 앞에 있는 목사님 부를 때 의장하고 부릅니다. 나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만 바라봅니다. 의장이라고 꼭 불러야 되냐? 목사 아니냐? 제가 그러면서 조금 독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회의할 때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아멘 다짐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이루락 물고 가야 됩니다. 이루락 물고.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요. 회의 때의 장로님과 예배 때의 장로님과 기도 때의 장로님이 다르면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요. 나는 이 교회가 그렇게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수가 더 많아지기 전에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한번 합시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 수가 더 많아지기 전에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야 우리 교회가 고쳐지고 이 땅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를 위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네 분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냥 목사 이야기하죠. 목사답지 않은 그 목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주눅이 들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말의 실수가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 그래서 말을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수가 더 많은 것 같아. 난 그래서 설교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이때는 다른 말 안 하려고 노력하니까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모두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그래야 합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자꾸 제가 줄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이방신을 대하듯이 대합니다. 이방신은 무엇인지 많이 가져오면 좋아한다 하는 게 이방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는 하나님은 문홍국 목사 없고 세상에 모든 목사 없어도 설교하실 수 있어요. 그죠? 천사 보내시면 설교 너무너무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통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 일면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면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 없어요. 여기 만나 딱 갖다 놓으면 돼. 점심 여러분 안 해오셔도 돼요. 하나님 하시려고 하면 그냥 진수성찬 이제 테이블을 꽉 채워놓을 수 있어요. 그죠? 매주일마다 하실 수 있어요. 돈 안 드리고 그것도 영양가. 그것도 오르가닉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필요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지 너 없으면 내가 일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라고요. 그러기에 주의 일을 하는 그러기에 저는 이 설교하는 자로서 설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없어도 설교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나를 쓰기를 원하셔요.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든지 여러분이 감사를 하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은 내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드려봤자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 예배당 천장 밖을 뛰어넘지 못해요.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해서 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갑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구원이 났어도 엄밀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상당 예수님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 것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서 감사하면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깨끗해집니까? 깨끗해진다고요. 그죠? 여러분 아시기를 원해요. 깨끗해진다는 말을. 그게 욕심도 없고 명예욕도 없고 하나님 나는 세계를 다 갖다 드린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 조그만 것이 주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아멘입니까? 아이 그러니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좋습니다. 얼른 얼른 뛰어넘읍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평강 가운데 참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면서 누워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절기는 우리의 무디였던 감사 감각을 일깨워주기 위한 좋은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이 내 영혼의 감사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 숙제를 내드립니다. 내 영혼이 그냥 내 감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그냥 좁게 생각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인가? 다시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인가? 내 감사. 우리 감사 말고. 내 감사가 무엇인가 한 주간 동안 살펴보면서 생각날 때마다 입술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합니다 하시고 다음 주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미국 땅에 살면서 신앙의 자유 있어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입술로만 또는 손으로만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있어도 없어도 나는 감사하는 자로 있게 하시고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감사하는 자로 점점 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